B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안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며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왕 부장은 현재 국제정세는 일방주의와 강권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서 제때 대화협력을 강화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여하고 기본적인 규제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이 외교부장은 어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두 나라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현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 이에 따라 관세를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양국 대표단이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1단계 합의는 애초 지난 11월 성사될 예정이었지만 타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15일 156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새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1단계 합의를 이루려면 두 나라가 서로에 부과한 관세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조사 청문회에 나온 헌법학자들 가운데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 나온 헌법학자 4명 가운데 민주당이 부른 학자 3명이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부른 헌법학자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노아 펠드만 미 하버드대학 법학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대통령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고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헌법 제정자들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너선 털리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조사가 엉성하고 성급하다면서 현재 수준 증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해군이 아라비아에서 이란제 미사일 부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싣고 예멘으로 가던 배를 어제 적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해상 순찰 중이던 미 해군 함정이 국기를 달지 않은 소형 목선을 발견했고 해군과 해양경비대원들이 배에 올라 무기와 미사일 부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선박은 예멘으로 가동 중이었지만 출발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선박은 예인됐고 선원들은 예멘 당국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초기 조사 결과 발견된 미사일 부품들이 이란제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간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 무기를 몰래 공급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 북동부에서 철수를 완료했다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로이터통신에 이같이 밝히고 상황이 바뀌면 시리아 주둔 미군을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조직 IS를 모두 격퇴했다면서 시리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리아 내 유전지대를 지킬 병력을 남겨놓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필요하면 소규모 병력을 시리아에 충원하거나 철수시킬 수 있다면서 만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시리아에 병력을 보내주면 그에 맞춰 미군 수를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FCC는 지난달 미국 내 중소통신업체들이 연방보조금을 화웨이나 GTE사 장비를 사는 데 쓰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GTE도 미국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입니다. FCC는 두 회사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이 조처가 부당하다면서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웨이 측은 FCC가 하와이가 무국 안보에 위협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군사력 사용 방안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다자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건 내년이 큰 정책 변화의 해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는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8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대북 군사력 사용 방안을 의제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외교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도발 시 강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4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력 사용 시사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같은 방안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날 전작권 전환을 주제로 주한미군 전우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사력은 억지력의 일환으로 존재하고 안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이며 이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억지력이 실패할 경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군사력 사용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외교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미국과 한국 당국이 연합훈련을 유예했지만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외교 공간을 점점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최근 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의 선제 조건인 대응 능력에 부합하는지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어리석게도 도발을 감행한다면 매우 강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날 행사에서 제프리 앤더슨 미 합참 아시아 정치 군사 문제 담당 부국장은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2022년 시한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Unlike the past, time is not the driving force behind.
양국이 합의한 3대 선제 조건인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 등이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앤더슨 부국장은 한국군은 이 조건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과 함께 역량 검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사령관 국적이 한국으로 바뀌는 것일 뿐 기존 연합사 구성과 보고 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ke sure everyone understands is, you know, nothing essentially is going to change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
미래 연합군 사령관이 양국 국가안보회의의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한 것을 포함해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앤더슨 부국장은 전작권 전환이 향후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발발 시 유엔군 사령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국제 전력 제공국을 통합하고 지원하는데 연합사를 도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앤더슨 부국장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하겠다면서도 적어도 국방부 내부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일입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 사용 언급에 대해 무력 사용은 미국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며 맞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정찬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어제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 기간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데 대해 전해 들었다며 우리 무력의 최고 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화는 위험한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그나마 조미 사이의 물리적 격돌을 저지시키는 유일한 담보로 되고 있는 것이 조미 순애들 사이의 친분 관계라며 전제부를 달기는 했지만 무력 사용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매우 실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국이 보유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며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대응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또다시 백마를 타고 북한에 오른 건 2020년이 큰 해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의 큰 정책 변화를 앞둔 전조라는 지적입니다. 안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눈 덮인 백두산을 등정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의 사진과 함께 김정은 말을 타고 신성한 산을 다시 찾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과거 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은 북한 주민과 외부에 큰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혔다며 이번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이병철 경남대학교 교수는 이 신문에 김 위원장이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11월 화성 15호 발사와 함께 핵무력 완성을 발표하고 백두산을 찾은 뒤 몇 주 후 한국과 미국과의 외교적 관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2인자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기 2주 전에도 백두산에 오르는 등 백두산 방문은 큰 정책 변화의 전조로 볼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이 줄곧 밝혀온 새로운 길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미국 과학연맹의 안킷 판다 씨는 이 신문에 북한이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연말 시한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북한은 마음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며 문은 닫혔고 이제 우리는 그 결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은 김 위원장이 다시 말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백두산에 담긴 상징성을 소개했습니다. 백두산은 4000년 전 단군 조선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김일성 주석이 항일 의지를 다진 곳이라는 겁니다.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이 방송에 김 위원장이 이번에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자주 입던 코트와 비슷한 의상을 입고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부인과 함께 백두산행을 택한 데 주목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김 씨 일가의 반제국주의 사상을 강조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북한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백두산 재등정 사진은 외교 기회가 퇴색되고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델럴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 매체에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은 준비해라, 내년은 큰 해가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외교와 정상회담보다는 자력갱생의 해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담화를 통해 자신들을 향한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반도 상공에서 미군 특수정찰기의 움직임이 지난 일주일 새 8차례 포착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은 4일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전날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미군의 군사적 활동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But if we do, we'll use it. If we have to, we'll do it.
박 총참모장은 미군이 우리 국가를 겨냥한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적 행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에 주는 영향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미국의 군사 움직임 중 하나는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두드러진 미군 특수정찰기의 활동으로 보입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3일 트위터를 통해 미 해군의 P-3C 초계기가 한반도 2만 2천 피트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이에 하루 앞선 2일에는 미 공군 특수정찰기 RC-135U와 EHC가 같은 날 출격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에도 미 공군 정찰기 RC-135W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는데 3일 내내 미 정찰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겁니다. 미군 정찰기는 에어크래프트 스폿을 통해 지난 일주일 동안 8차례나 한반도 상공에서의 작전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작전 때마다 미 공군과 해군 7기종의 특수정찰기가 종류대로 투입됐습니다. EH 조인트 스타트는 지상의 목표물 감시가 주 목적으로 이동식 발사대 등 지상 6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C-135U와 RC-135W 리벳 조인트 기종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신호와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을 주 임무로 수행합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잇따라 포착된 미 정찰기의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 미사일 발사 등과 연관이 있는지 묻는 VOA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 정찰기는 주로 북한군의 움직임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ypically, these aircraft would operate at times when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군 정찰기의 비행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that if we had indications of a test that we would deploy assets to do that. I don't have any knowledge of that, but that i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군 정찰기의 활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미국은 위성 등을 통해 계속해서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거듭 언급한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저강도 도발 수위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최전선에서 겪은 사성장군 출신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적의 선택을 공개 예측하지 않는 대표적인 신중론자들입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추측하고 싶지 않고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김정은이 무엇을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며 전망을 유보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전략과 움직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 확충이 훨씬 중요하다는 현역 시절의 우선순위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두 전 주한미군 사령관을 포함한 13명의 한반도 전문가들 가운데 6명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결국 선을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재래식 무기실험과 같은 저강도 수위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4명에 그쳤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인식된 핵실험과 ICBM 발사에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브루스 백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김정은이 제시한 연말 시한은 모두 제재 해제에 대한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응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화가 없으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같은 대규모 벼랑 끝 전술을 보여줄 것이라는 게 북한의 메시지라고 진단했습니다.
That's what they mean when they say they want us to show good faith, blah, blah, blah. It's all about the sanctions, and I just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So if there are no talks and
과거의 도발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최대의 패를 급히 내놓기보다는 실험하는 무기의 종류와 위력을 서서히 끌어올릴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혹은 ICBM 발사 등으로 도발 강도를 높일 것이고 다가오는 겨울 훈련 기간 중 서해 북방 한계선 혹은 비무장지대에서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추가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새로운 길은 상당한 수위의 긴장 고조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년 초 ICBM을 곧바로 쏘아올리는 대신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하는 식으로 천천히 긴장을 높인 뒤 내년 말경 ICBM 발사나 핵실험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시도에는 도발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역량을 공격적인 방법으로 개선시키려는 게 주목적이라며 북한이 강도를 높여 ICBM과 핵무기를 실험할 가능성이 큰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극대화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안전장치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새해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보게 될 수 있다며 다만 북한뿐 아니라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모두 긴장 고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우주 개발용이라고 해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13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은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얻을 실익이 적고 전략적 한계 또한 크다며 핵과 ICBM 실험을 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앞으로도 현재 교착상태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점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올림픽과 미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I believe North Korea will gradually escalate if there is no breakthrough in the coming next few weeks or next couple of months or maybe even into 2020.
하지만 북한은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극적으로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매우 점진적으로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며 당분간은 특정 단거리 전술 무기를 개선시키고 실험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헨론 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도 협상에 동력이 붙지 않을 경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핵실험 위협을 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완전히 떨어뜨리지는 않기 위해 내년 11월 미 대선까지는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you know, probably doesn't really want to hurt Trump because Kim Jong-un probably prefers Trump to anybody else.
켄트 칼더 존 서킨스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모든 대화 끝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조치라며 북한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미국의 심각한 대응에 직면할 수 있으며 미 대선 기간에 휘발성을 더할 수 있다며 역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조용히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외에 많은 옵션이나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로 꼽힌 대표적인 대외적 요인은 중국입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과의 관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북한이 2017년과 같은 무기실험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대중 의존 관계에 거부감을 갖는다 해도 제재와 식량, 연료, 자금과 관련해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중국은 외부에선 보이지 않는 작은 조치로도 북한 정권에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보다 내부적 요인을 이유로 들며 김정은이 핵과 ICBM 실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 통념이지만 소위 양보를 통해 제재 완화 논의의 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런 도발을 삼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이 어떤 것을 공짜로 얻는 데 능하다며 아직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미래 도발을 포기하면서 화염과 분노를 피하고 싶어하는 한국과 미국에게 실제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협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지만 북한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한다면 누구의 군사력이 더 위에 있는지 금세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억지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김정은도 자살 행위를 하려는 게 아닌 만큼 그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면 미북 정상 간의 브로맨스와 관계없이 미국은 압도적 무력으로 대응해 북한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다음 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전망입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어제 BOA에 비건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은 늦기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다음 주 외교위 전체 회의 표결에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위 전체 회의는 오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외교위의 올해 마지막 회의입니다. 리시 위원장은 비건 제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인준안이 외교위를 통과하면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인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상원의 올 회기 마지막 날은 오는 13일입니다. 비건 지명자는 지난해 8월부터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 활동했으며 지난 10월 말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다자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현재 국제정세가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한국 측 동료들과 전략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중 양국이 이웃으로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국제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양국이 전략적인 견인 아래 발전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두 나라 간 교역액이 이미 3천억 달러를 넘었고 인적 교류도 1천만 명을 돌파했다며 더 넓은 발전 공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음 단계에 해야 할 건 이번 달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방중을 잘 준비해 양국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또 한중일 3자 협력도 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중 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은 동북아시아 안보를 안정시키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이에 앞서 진행된 한국 측 인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왕 부장은 냉전 사고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패권주의 행위는 인심을 얻을 수 없다면서 중국의 부흥은 역사의 필연이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방법을 써서 중국을 먹칠하고 발전 전망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왕 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서 매일 패권주의를 관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왕 부장은 특히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는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한중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장기화되는 미국과의 갈등 속에 대응 방식의 하나로 주변국 외교에 다시 관심을 쏟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동안 미중 협상에 집중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중국이 계속해서 다자주의와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이동률 교수입니다.
이제 우군을 좀 확보하려는 생각, 주변 국가들을 좀 가능하면 가까이 해서 우군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도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메시지가 거기에 좀 집중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 교수는 곧 다가오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동맹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김흥규 교수는 왕 부장이 강조한 다자협력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근 미 국무부가 공개한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이 바로 중국의 모든 국제적 영향력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대1로가 투자하는 거의 모든 지점을 다 미국이 카운터 밸런싱 하겠다는 지금 그 생각들을 지금 거기에 다 비춰놨기 때문에 거기서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상황 속에서 이 미국에 대한 그런 이제 불만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카운터 밸런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일각에선 왕 부장의 대미 비난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을 비난하면서 한국을 향해선 너무 미국 편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혹은 최소한 중립을 지키라는 경고라는 겁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을 비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관계의 미래 이야기라잖아요.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마치 중국으로부터 더 큰 혜택이 올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것은 중국의 대한국 외교의 전형적인 방법이었다고 평가하고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한국을 가능하면 동맹에서 떼어내려고 하고 한미안보협력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거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역시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 한국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압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중국의 행보는 사드 배치 이후 미중 경쟁 구도가 더 치열해지고 사드보다 더 큰 이슈들이 터져나오면서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참여하느냐 안느냐의 문제, 그리고 한미일 지역안보협력 체제가 동맹화 같은 모습을 취하느냐 안느냐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걸 더 뛰어넘어서 미국이 INF 조약 탈퇴 이후에 중거리 핵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는 훨씬 더 큰 군사안보적 우려의 요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는 선물도 들고 오면서 더 강한 요구와 경고도 들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선물이란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진일보한 한중관계 조치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 논의 등으로 볼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왕 부장의 이번 방안은 강경화 외교장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6년 한중 간 사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우려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교착 상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4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측의 안전과 발전 방면에 대한 합리적인 관심은 마땅히 중시되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미국을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중국 시종奉行 독립自主的 和平的政策 我们主张大小国家一律平等，主张国际关系民主化。
중국은 시종,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추구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평등한 관계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대국이라고 소국을 깔보거나 힘을 믿고 약자를 모욕하는 것 또는 남에게 억지로 강요하거나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와중에 미국이 위구르족 인권 유린과 홍콩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왕이 부장 발언의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윤 스팀슨 센터 중국 프로그램 국장입니다.
What it literally means is that China sees the current stalemate of the negotiation between US and DPRK.
순윤 국장은 왕 부장의 발언은 미북 교착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윤 국장은 또 북한의 우려를 합리적이라고 부른 건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이번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 고위 관리의 첫 언급입니다. 계획안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이 내용을 전달받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과 쌍괴 병행을 주장해왔습니다. 쌍중단은 북한은 핵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은 연합 군사훈련을 각각 중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쌍괴 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제재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현재 미북 실무협상은 지난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실무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방한한 왕이 부장은 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내놓은 한반도 평화 계획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입니다.
Sure, and North Korea is an important issue for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ROK and certainly for China.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에게 북한이 중요한 문제이듯이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라면서 만약 중국이 제안할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힐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왕이 부장은 이번 방한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초 한국 방문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패트리샤 김 미국 평화연구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전반적인 갈등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trade war and the general downturn in US-China relations is certainly not helpful. For US-China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이런 갈등은 두 나라 관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양국 관리들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잠재적인 협력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중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과 같은 극단적 도발만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눈에 띄지 않는 형태의 대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 6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최근 크리스마스 선물 성명에 대해 진짜 선물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6개 나라가 4일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직후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안나 로네카 유엔 주재 폴란드 대사입니다.
Belgium, Estonia, France, Germany and Poland and the United Kingdom are deeply concerned by the continued testing of ballistic.
로네카 대사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영내의 안보와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condemn these provocative actions. They undermin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as well a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또 북한이 이딴 담화를 통해 영내외 파트너를 위협한 것을 규탄하며 선의를 갖고 미국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에는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t is vital that the Security Council ensures full implementation.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문제는 당초 안건에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한 영국 등 6개 나라가 북한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기타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일부 회원국들의 공동 성명 발표는 올 들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는 지난 8월 1일 첫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계속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회의 직후에는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국 대표는 최근 나온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진짜 필요한 선물은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이행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what's really needed is for the North Koreans to take the concrete, practical steps towards the reversal.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이런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피어스 대사는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을 방문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이 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의원연맹이 3일 밝혔습니다. 나토 의원연맹은 이날 발표한 미국 방문 보고서에서 14개 나토 회원국 의원 31명이 지난 6월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 당국자들과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토 의원연맹은 나토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기구로 안보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공동 관심사와 우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무부와의 논의에서 미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인 공동의 도전 과제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적인 제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또 협상에 나갈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국무부 당국자들이 미일 관계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이 북한이 발사하는 어떤 단거리 미사일에도 취약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라는 오랜 문제에 대처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국이 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수요를 확인하고 식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식량 계획 WFP와 협력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정권에 의해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견해 차이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양자 간 현안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북한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핵보다는 북한의 안보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같은 우선순위가 중국의 대북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미북 간 최대의 쟁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모든 대북 제재 해제일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유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미북 간 문제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주한 미군 철수와 주둔이 모두 가능한 옵션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방위비 협상과 연계한 미군 감축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연계한 것이 협상 전술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I hope it's a negotiating tactic. I don't know that it is since the president is on record.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4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뿐 아니라 다른 나라 주둔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는 미군 철수 결정을 발표했을 때 경험했던 거센 반발 때문에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The president had to change his approach and basically reverse course.
의회와 전직 군사령관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대통령은 미군의 시리아 철수 결정을 철회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결정한다면 그때보다 더 강한 반발이 행정부, 군 당국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옵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병력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것은 미북 대화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emboldening to the North Koreans and I think what they would like to see from the US side is a reduction in US troops. I think that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며 이것이 북한이 정의하는 적대 정책의 철회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감축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My guess is that he would not be cavalier ultimately about the US-South Korea alliance, although there probably is room to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미한동맹에 대해 무신경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비태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몇천 명의 주한 미군을 감축할 수 있는 여유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ownsizing still has large numbers of aircraft and capable ground units and the ability.
주한 미군 규모를 감축해도 항공기와 역량을 갖춘 부대가 있을 것이고 군대와 장비를 증강할 역량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초과 역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력과 장비 등을 철수하기 시작한다면 유사시 증강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It's not only does it help to deal with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but it sends a message to the Chinese who might.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뿐 아니라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군의 한반도 배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내 미군 철수를 결정했다가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미군 병력을 시리아의 유전지대에 배치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지속되어온 미한동맹과 주한미군 감축은 참모들과 공화당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자국민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대한 스페인의 이행 체계가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만 좀 더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자국 정보기관 한 곳이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을 수 있는 스페인 국적자를 포착해 이를 스페인 자금세탁방지 국가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자금세탁방지기구에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4일 발표한 스페인의 상호평가 후속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인물이 특별히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페인 자금세탁방지국가위원회는 문제의 인물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은행 계좌 여러 개와 다른 유럽 국가에 개설된 한 개의 계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제재 대상과의 연관성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해당 인물이 과거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자금세탁방지국가위원회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문제의 자국민이 자신의 해외 계좌를 이용해 소액을 이체한 사실을 알아냈으며 현재 경찰 등 다른 국가 조직과 협력해 사건을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스페인은 수도 마드리드에 북한 대사관이 개설돼 있는 등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심화된 2017년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면서 최근 대북 제재 이행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이행을 비롯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평가 대상으로 꼽혔던 스페인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간의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중 북한과 관련해선 자국민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주요 사례로 제시된 겁니다. 아직까지 제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스페인 국적자의 신원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스페인이 2014년 최초 평가 이후 북한과의 무역이 미미할 정도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제재 이행 노력에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대사관과 직원들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계좌의 숫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는 각국이 자국 내 북한 외교관의 은행 계좌를 한 개씩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스페인은 대북결의 1718호와 이후 결의들을 국내법으로 편입시키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이 체계가 사용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의 제재 조치가 유럽연합 등으로 이동되기 전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체 없는 정밀 금융 제재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내년 대북 사업 예산으로 미화 1,95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600만 명의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과 보건, 식수, 위생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는 4일 공개한 2020 인도지 활동 보고서에서 2020년 대북 사업에 1,9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유니세프는 이 자금으로 성인 600만 명과 어린이 160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는 내년도 예산의 절반인 980만 달러를 영양사업에 투입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살 미만 어린이 7만 명을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살 미만 어린이 160만 명에게 비타민 A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건사업에는 예산의 20%인 390만 달러를 할당해 5살 미만 어린이 89만 명에게 설사로 인한 탈수증을 치료하는 경구 재수화염을 지원하고 600만 명에게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며 50개도 임산부 9만 500명에게 산부인과와 신생아 관련 응급진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식수위생사업 예산은 전체의 30%인 580만 달러로 18만 3천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5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와 위생용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지역별 편차가 크며 5살 미만 어린이의 3%가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설사와 폐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식량 부족을 초래한 가뭄과 홍수, 농자재 부족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줄어든 곡물 수확량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가정의 영양 상태와 건강, 위생을 지키는 데 외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기부금이 2015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소요 예산 1,950만 달러 가운데 42%인 830만 달러밖에 모금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제한적인 금융 환경 속에 원조국들의 지원 없이는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필요를 채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자금난 속에서도 5살 미만 어린이 150만 명에게 비타민 A와 미량 영양소를 지원했고 상수도 건설과 보수로 2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금 부족으로 새로운 상수도 건설이 일정을 넘겨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전체 북한 주민의 39%, 지방 주민의 56%가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률이 지난 6년 새 85% 감소했다고 UN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 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중단했던 글로벌 펀드는 북한에 2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4일 공개한 2019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3,59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6%, 또 2012년에 21,850건에 비하면 85%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북한의 7분의 1 수준인 501명이었습니다. 북한의 말라리아 감염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하다 2013년 14,407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2014년 1,535건, 2015년 7,400건에서 2016년에는 2,700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7년 다시 4,500건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다시 1,000여 건 이상 줄었습니다. WHO는 내년에는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률이 지금보다 40%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내 말라리아 사망자는 지난 2010년 이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앞서 지난 2007년 북한을 말라리아 퇴치 전 단계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실험실과 임상 서비스 활동, 보고 감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해마다 80개국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관리와 관련해 통제 단계와 퇴치 전 단계, 재유입 방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WHO는 세계 기금이 지난해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위해 231만 4천여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에 미화 870만 달러를 지원하다 지난해 2월 북한의 재원 분배와 지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결핵 비상 사태를 우려해온 국제 구호단체들의 지원 재개 호소를 따라 8개월 만에 신규 지원금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유엔 아동기금은 오는 2025년까지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모기장을 분배하고 각 가정에 살충제를 뿌리며 예방약과 치료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북한과 한국, 중국 등에서는 3.1열 말라리아가 발생합니다. 3.1열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열대열 말라리아보다는 덜 치명적이며 잠복 기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01년 12월 5일 미국 시카고시에서 디즈니랜드의 설립자 월트 디즈니가 태어납니다. 월트 디즈니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이었지만 만화에 관심을 두고 만화가를 꿈꿨습니다. 가정 고생 끝에 영화의 본고장인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된 디즈니는 생쥐를 보고 새로운 캐릭터 미키마우스를 창조하게 됩니다. 빨간색 바지를 입고 흰색 장갑을 끼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생쥐 모습을 한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는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외에도 백설공주, 피노키오 등 여러 만화 영화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곳이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월트 디즈니가 하루는 두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회전 목마를 타는 게 전부인 놀이공원을 보고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꿈꾸게 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1933년 12월 5일 미국에서 모든 종류의 술 제조를 금지했던 금주법이 폐지됩니다. 미국 의회에서 수정헌법 제18조, 즉 금주법을 비준한 1919년부터 1933년까지의 기간을 미국의 금주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금주법 제정을 주도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농촌 개신교 세력인 금주십자군, 로비단체인 안티살롱 동맹, 기독교 여성단체인 여성기독교금주연맹 등이었고 주요 목적으로는 음주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19년 1월 16일 비준된 수정헌법 제18조와 볼스테드법은 주류의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 의료 목적에 사용하는 일부 주류와 종교적 목적으로 성만찬에 사용하는 포도주 등만이 허용됐고 그 이외에 주류를 개인이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는 연방 법률로 불법화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금주법이 시행된 후 술을 밀주밀매하는 갱단이 활개를 쳤고 무자비한 살인극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시카고 뒷골목의 황제 알카폰, 마피아 두목으로 유명한 알카포네가 밀주로 막대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또 금주법의 시행으로 술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술 소비량은 금주법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법으로 통제한 무모한 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이 금주법은 1933년 12월 5일 미국 수정헌법 제21조가 수정헌법 제18조를 대체하면서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주류에 관한 결정권은 연방 수정헌법 21조에 따라 각 주 정부에 넘겨지게 됩니다.